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과 죽음의 사이를 논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절대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생사의 문제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노라는 단호한 의지를 증거한 바 있습니다. 고달픈 수감 생활을 벗어버리고 예수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것이지만은 육신에 산다고 할지라도 오직 그것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다른 교회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신앙하는 것이 모두가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시험, 환난, 고난, 시련이나 심지어 불시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고 죄악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려고 하면 형통보다는 이런 고통이 더 많을 것을 경계하는 내용도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평안을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은 결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했지만 그렇다고 네로가 역시 원수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의 세력들이 이용하는 보이는 세력들에 의해서 실제적인 고통과 시련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키우고 신앙을 성숙시키는 이유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바울을 통한 확신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은 각기 스스로의 고난에 대항하는 것보다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항하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고 오늘의 제목처럼 신앙의 지도자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서로의 깊은 신뢰만 있다면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역시 같은 능력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도와 가장 가까이 하시는 성령님의 임마누엘은 물론이고 신앙의 도전을 주는 지도자에게까지도 신뢰라는 사랑의 줄로 연결하여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줄이라든가 또 성도들과의 사랑의 줄이라든가 지도자와의 사랑의 줄 어느 부분의 신뢰의 줄이 끊어지는 것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줄만 든든하면 어떤 시련과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첫 번째로는 27절입니다.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시험을 인한 환난을 어루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당부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안에서 대부분의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과 세상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한 책임을 느끼는 도전을 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하는 세계는 믿음에 강조된 나머지 그 믿음의 실제적인 면이 무시되면서 관념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강조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가져다 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고 천국을 가지게 한 원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다음 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도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은 다만 물질적인 희생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 희생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삶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어려운 시대를 지내오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최상의 헌신이라고 가르친 신앙의 지도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합당하게라는 자세가 당부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시대에 가져와서 이해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당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이고요. 마지막 시대를 경고하는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생활하라 하는 표현이 시민이 되다. 본래는 그런 의미입니다. 폴리오마이, 시민으로 생활하거나 행동하다 하는 표현 역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뒤에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했지만 하늘의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당부 앞에 오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음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힘씁니다. 그러면서 정작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형편에서나 천국의 시민에 합당하게 행해야지 하는 각오와 결심으로 행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좀 더 합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7절 하반절 했는데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바울이 함께 있던 따로 떨어져 있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표현은 심령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인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그럴 때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앞에 말씀과 더불어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생긴 신앙이고 결국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합하여 협력해야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삶의 목표입니다. 복음적 신앙이란 단순한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으로 따라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8절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죠.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이번에는 구원의 증거를 드러내라. 빌립보 교우들을 박해하고 무너뜨리려는 대적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과거 자신이 빌립보에서 당한 어려움을 회상을 하면서 자신이 그 일들을 직접 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욱 견고케 하셨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 대적자들이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당하는 대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도행전에 보는 대로는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지만 이 빌립보는 로마의 영향력이 컸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짐에도 이제 진행해서 3장 3절에 할례파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어디나 원정을 다니는 유대인들의 습성상 전혀 유대인들의 영향이 없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을 대항했던 사람들은 마치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 기물을 만들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잃게 된 사람들과 같은 이유 때문에 소동을 피웠죠. 미개한 문화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신세계에 빛을 비춤으로 과거의 미신을 버리게 되어 있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이익의 감소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박해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함께하는 곳에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대항을 하고 손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한 대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28절 상반적인데 전투를 위한 준비는 먼저는 자신의 군대에 하나 된 결속이 첫째이고 그 다음은 적군에 대항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으로 이 원리는 역사가 지났어도 또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바뀌지 않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늘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같이 군사된 상호 간의 신뢰와 확신이 제대로 될 때 대적을 무서워하지 않고 쳐붙을 확신이 제대로 갖춰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물론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 싸우게 하신다는 의미는 당연한 것이고요. 여기 두려워하다 하는 말이 더 가까이는 놀래다라는 말입니다. 고전에서 이 푸티로라는 말이 전투의 두려움을 모르고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이 놀라는 것을 표현하는 낱말이었다고 합니다. 욥기서 39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말들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22절만 보면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사실 예전에 칼과 창으로 싸울 때는 말들이 자기들의 죽을 것도 생각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근데 그 말들이 놀랬다는 바울은 당연히 아군인 빌립보 성도들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대상을 놀라지 않고 잘 대항하기를 기대하고 또 확신하면서 이를 확인하고 싶은 것도 당연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28절 하반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믿음으로 인한 용기 자체가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증거가 된다는 확신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들 중에 만약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전쟁에 내보내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모든 군사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0장 8절에 보니까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랬죠. 이런 실제적인 예가 기드온의 미디안 침략군의 처벌에서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사사기서 7장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고 남은 사람이 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거기서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300명을 추리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른다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8절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 모든 원인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계획이나 일들의 결과는 이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실패가 더 많은 경우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하는 그 세력이 더 크게 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시면서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당부로 무장을 시키십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수없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예를 한 군데 들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이거든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냥 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약속은 역시 오늘도 우리에게 유용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하는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한 조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신 바울이 아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실제적으로 누렸는데 보다 확실한 복음 속에서는 이 약속을 누리는 것이 왜 쉽지 않은가 하는 의문입니다. 자, 여기에 답변을 히브리서 기자가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거예요. 즉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확신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확신하는 것에 목숨 바칩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들만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29절에서 30절입니다. 믿음 생활에는 고난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 생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저 어려움 없이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할 줄로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보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 허락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은혜라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 예수를 통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귀한 영생의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전까지 따랐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는 적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 죄로 인한 고통은 영원의 형벌도 따르지만 진리를 위한 선한 싸움은 영원 속에서도 오히려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의 백성으로 의를 위한 고난의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29절이겠는데 우리는 쉽게 착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셨음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주신 것은 했는데 시제가 과거에다가 수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값없이 주다라는 은혜를 주다라는 카리조마이라는 말의 과거형 에카리스테라는 수동형이 쓰였습니다. 너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이유를 설명하려는 겁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하반절 그랬죠. 앞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는 것은 당연히 뒤에 또 다른 이유를 덧붙이려는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를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육신으로 듣기에 괜찮죠.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내용이 뒤따라옵니다. 그럼에도 이 표현은 당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투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로마서 5장 3, 4절에 성장을 위한 것으로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당연히 장래의 영광도 약속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시험이건 시련이건 당하는 사람은 기뻐하라는 당부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가 1장 2절 3절에 이렇게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신앙의 성장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도 감사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이유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솔로몬의 잠언서 3장 1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격려함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경계되는 것은 고난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경계를 한번 드렸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마지막 30절에 그랬는데 이미 예수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도께서 온갖 고난과 치욕을 이기시면서 인류를 위한 희생을 당하셨고 우리 모두가 그 희생을 힘입어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음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산헤드린 공회에게 공격을 받고 매맞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감격을 가지고 그 장소를 떠났다. 사도행전 5장 41절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는 히브리서 기자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이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신앙인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는 참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입니까? 고난이 전혀 없을 때라는 기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30절 하반절 하는데 이미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바울이 당한 무지한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만 빌립보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운 것은 그들이 친히 본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앞에 12절에 당한 일로 저들이 듣고 있는 사실인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즉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고난은 바울과 다르지 않은 고난일 거라는 거고, 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적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때문이라면 같은 고난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천국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다는 핑계로 천국의 시민다운 삶을 못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건 없건, 신앙의 지도자가 있건 없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만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교회 안으로는 신뢰하고 단합하고 밖으로는 진리와 생명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놀람이 없이 그런 형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렇다는 거지요. 예수들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이미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물론 역사 속에 충성된 성도들에게서 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같은 고난이 있다면 당연히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서 이러한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의로운 싸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